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목사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게 플랜이 아니고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이제 쓰였는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 이런 것을 목사는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목회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할 겁니다. 목사가 이제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귀에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야 성도도 늘고 재정도 늘고 뭐라 그럴까, 밖에 나가서 어쨌든 뭐 교회가 커졌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덫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목사야나 그 교회에 소망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사람이 여기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냐 뭐 교회가 성장해서 커지냐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66권 가운데 뭐 대다수를 이제 제가 강의를 했고, 올해에는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을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 세 권의 책은 제가 아껴둔 책이에요. 맨 마지막에 특히 목회서신 같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뭐 디모데가 이랬다 어쨌다 해서 뭐 목회 그거 논한다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연륜이 이제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강의하는 것이 이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에베소서 이제 가서 펴시면은 맨 위에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요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을까, 이걸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기록자는 사도 바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기록 시기는 대다수 학자들이 주후 62년경에 이걸 이제 기록을 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은 교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성화.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거 앞부분 설명하고 뒷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데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수신자는 뭐 1차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차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이 성경 기록이 주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Ephesians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예배드려 간다, 예배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거 막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한 그 도시.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의 이제 수도였고, 동서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해서 사람들 사는 게 아주 윤택한 이런 지역, 거기가 이제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아마 10대 도시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전 세상은 다 이교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교도들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그와 같은 그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전 세계 지금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뭐 엄청난 규모의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이 여신상과 함께 이런 게 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러 여기를 이제 모이고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흥황하고 아주 번창하고 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에베소 교회 이 안에 이제 성도들은 뭐 대다수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회심을 해서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가 됐고, 얼마 정도의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제 그 선교 여행 이게 이제 나오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완수하다가 이교도들의 반대에 부딪혀 갖고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교회.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교회의 소명. 그 다음에 이렇게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성도로.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이제 받았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잘 사냐 조금 좀 못 사냐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일단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근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 면에서 그리스도인 정말 어떻게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냐 이런 거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 보면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에 16장 그다음에 13장인가 해서 총 29장을 써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는 서신서가 긴 거고 이렇게 서신서가 좀 짧은 데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구원받게 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편지를 써서 이들을 격려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2년 3개월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이라 그랬는데 바울의 전체 그 사역 회심한 이후에 사역이 한 30에서 35년 정도 이거 되는데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건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밖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성도들, 자기가 직접 무려 2년에 3년 반 동안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믿음 면에서 이제 굳건히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특권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간절히 바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 모르긴 해도 뭐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크고 하여튼 뭐 이런데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신전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 이교도들이 이제 가면은, 야, 진짜 뭐 엄청난 거잖아, 이게.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신이 이 정도 규모다, 그러고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아, 다이애나 신전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잖아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신전이 있는 거 같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래서 이루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다이애나 신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이애나 신전 그 규모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8절, 3장 18절 가서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무슨 너비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비, 교회 뭐 이런 것들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게 왜 나오냐. 다이애나 신전 같은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보기엔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여튼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뭐 이런 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이 지금 들어있다.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건물의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이 땅에 있는 다이애나 신전 이런 거 사람들 보기엔 눈에는 엄청나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 내려갔더니, 뭐, 역사에는 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을 거예요, 피라미드. 세상에서 제일 큰 거,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피라미드를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짓고, 말 그대로, 예,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야,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근데 시편 2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걸 지어놓고 그냥 뭐 엄청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저 위에서 껄껄껄껄 웃으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땐 지구 자체도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뭘 해갖고 엄청나게 지어놨다고 하는데, 그러고서는, 예,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고, 그 안에 신이 있다고 그러고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업적을 갖고 와서 뭐 자랑하고 뭐 너스레를 떨면은 시편 2편을 가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고 껄껄 웃으신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다이애나 신전이 뭐 세계 7대 불가사이다 뭐다기나 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새 예루살렘 도시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냥 먼지 하나와 같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려고.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리가 진하게 나옵니다. 아주 교리가. 은혜, 영원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 용서,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은 그 효능이게 넘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한 회심, 그 다음에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회라고 하는 신비. 구약시대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신비. 이게 엄청난 그런 그 신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예,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이로와 같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특별히 부부 문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주종관계.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예, 그럼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모든 게 지금 다 와해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영적 싸움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서 바울이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섯 장. 9절로 가서 보니까 155절. 155절이에요. 이걸 제가 20번에서 30번 할 거예요. 155절을, 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교리가 나오면 교리는 교리대로, 예, 또 여러분에게, 예, 영적인 은혜를 끼쳐야 될 그런 말씀은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로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에 이런 중대한 그런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올해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장은 1장이고, 핵심절은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놓치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나와야 된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던,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서 제가 이피서스라고 해서 에베소를 쳤더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절까지 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17번 나옵니다. 17번 나오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함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지금의 터키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쯤에 소아시아를 이제 이 구경을 이제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에베소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넣기 위해서 에베소 거기 사람들이 나서서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 그러면서 그냥 그 뭐라 할까 아레나라 그러죠. 지금 같으면 스타디움 같은데 이런 데 모여갖고 이제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던 그러한 그 아레나 스타디움 이런 게 진흙으로 이제 다 덮여 있던 거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이제 까내갖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그 도시인데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이제 중심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인구로 30만 명 정도가 됐다. 로마가 1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만 명쯤 됐으면은 그 당시 큰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뭐 에베소 이런 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10대 도시 이런 그런 도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시아였어요. 저기 이름이. 근데 지금 우리 아시아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혼동이 되니까 지금은 에이시아 마이너 이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아시아예요. 저기 이름이.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 이와 같은 그 별칭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나 신전 빼고는 다른 거 어떤 거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도시에 가장 큰 자부심을 주는 게 다이아나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그걸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겼고 또 동시에 황제 숭배도 하고 신비 종교, 마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술할 때 쓰던 책, 부적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엄청난 돈에 해당하는 이런 걸 갖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가 허락이 된 자유도시, 자유로운 상거래, 그 다음에 종교가 자유,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허락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일단 항구도시, 그러면 일단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역도시, 그러면 곳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또 특별히 이교도들의 이런 문화가 이제 찬란하게 이렇게 이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문란한 종교의식, 과거 이방인들의 그 신전에서는 그냥 무조건 모였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신전에 창녀들과 함께 남자들이 이런 음행을 벌이는 장소가 그게 이제 신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이와 같은 그 종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이 이제 다 해이가 되고,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도둑이 땅에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아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바다에 잠겨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세 번 선교여행을 하는데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을 이제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3차 선교여행을 와서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었잖아요. 두란노. 두란노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학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학교에서 직접 목회를 했어요. 2년에서 3년 동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러갖고 내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지난 2년이고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느냐 이거를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바울이 직접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활기에 넘치는 그런 교회였을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사도가 세운 교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임명하는데 그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디모데를 임명합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감독, 목사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편지를 이제 기록하죠. 그래서 원래 너희가 출신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그런 계획에 따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 이게 엄청난 그런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죠. 우리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이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냥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을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서신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누구를 통해서 보냈다 이렇게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가서 보시면 로마에서 기록이 됐다. 또 빌레몬서도 로마에서 이제 기록이 됐다. 그 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 두 번 갇힌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런 서신이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쓴 것 네 가지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19절, 19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깐 들러서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떠난 뒤에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여기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2년에서 3년 정도 여기 오랫동안 체제하면서 열심히 이제 전도했어요. 그 결과 저 소아시아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바울이 다 다니면서 한 건 아니고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 서울이나 마찬가지 그런 도시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 자연히 듣고 가면 자기 동네로 가서 다 퍼뜨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 3년 동안의 그 목회, 그동안에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분과 그분의 복음의 소식을 일단 다 듣게 됐다. 믿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지역으로 다 퍼져나갔다고 사도행전 19장 10절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살았죠.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런 제자고 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많은 부분이 에베소에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반모섬에서 유배가 돼서 갔다가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고 이곳 에베소로 다시 나와서 풀려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맡으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로 와서 요한과 함께 이제 살다가 거기서 아마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웠는데 6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는 에베소 공회가 여기서 열려요. 참 이게 교회가 타락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애가 어머니가 있습니까? 지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애가 어머니가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칭호가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발표한 그런 그 교회 모임이 어디에서 열렸냐? 에베소에서 열렸어요. 에베소. 이렇게 되면서 극도로 교회가 이제 결국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 타락하고 배도하고 그러면 등잔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항구는 역병이 들끓는 늪지로 이제 변해버려 다 그냥 바닷물이 다 들어와갖고 전체를 다 덮어버려갖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에베소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목회를 했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는가. 바울의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말씀이 20장 안에 이제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은데 늘 하듯이 위열스 목사님의 이제 주석.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인 아이디어 로프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이거는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에베소서 자체는 이분이 직접 기록을 했는데 참 좋아요. 에베소서 장로교 목사가 이제 기록을 해서 주석을 하면 그건 이제 또 칼빈주의로 그냥 쭉 빠져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올바른 그런 관점에서 맥스 앤더스가 아주 참 잘 기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심각한 칼빈주의자지만 뭐 칼빈주의 빼고는 거의 최고의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존 메가더. 메가더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심장 수술을 갑자기 이제 1월 첫째 주에 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등장을 하면 나으신 거고 여태까지 못 나왔어요. 근데 3월 첫째 주 여기에 패스터 스쿨 해요. 패스터 스쿨은 교회가 이제 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는지 모든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목사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큰 교회, 미국의 큰 교회는. 그러면 이제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도 배우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성도들 섬기는가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1년에 3일, 4일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요. 그 이름이 패스터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심어하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패스터 스쿨은 3월 7일인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날 메가더 목사님이 등장을 하면 심장병에서 나은 거고 그날 등장을 안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뭐 칼빈주의자는 제가 아주 그냥 노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건 안 되는데 그걸 빼고 나면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설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설교하시고 더 이렇게 강건한 그런 그 뭐랄까 목회 활동 하시고 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좀 등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가더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강의를 또 잘 이렇게 해놔서 칼빈주의 빼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매튜 헨리, 반즈 뭐 등등 여러 명이 이런 훌륭한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얼스 목사님의 이런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메인 아이디어 이 주석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 주제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학교회가 무언가, 신학교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여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세 장은 교리고 뒷부분 세 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책무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리 부분 가서 보면 1장에서 3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뭔가, 참 이교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 1장 4절에서 14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아들이 주시는 복,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이러한 영적인 복이 뭔가 이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1장 15절부터 23절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첫 번째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끝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 아까는 복이었는데 영적인 위치, 우린 지금 어디에 있냐, 구원 받았어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죄도 져요, 이런데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런 위치다. 이미 자리가 완전히 마련되어 있는 거, 한 자리가. 그런 거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돼서, 옛날에 하나님의 전, 특히 성전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가까이 들어가는, 이 접근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하나님의 그 전 안으로 직접 가까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2장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장에 나오는데 3장 앞부분은 이렇게 괄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기도도 엄청납니다. 그 스케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스케일이 그냥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스케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두 번째 기도가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다시 말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 1절에서 16절은 유니티,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카톨릭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 운운한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그죠? 몰몬, 뭐 안식교,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무조건 하나가 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거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 믿으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순결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15절 17절은 사방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그 다음에 6장 9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대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이런 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제가 두 번 결혼 시리즈를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목사님이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래서 결혼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맨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제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또 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구원과 구속,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는 것, 성령님의 봉인, 성령님의 보증, 상속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속유업,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 나오고, 2장 가면은 죽어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은혜, 긍휼, 믿음, 그 다음에 이방인, 성전, 3장에 가면 미스테리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4장에 가면 유니티,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한몸, 한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이냐. 그 다음에 영적인 선물, 이걸 다 하나님이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뭐 이런 거, 사도들, 지금 왜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관, 우리는 어떻게 노동, 일하면서 살아야 되냐. 5장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 결혼, 6장에 가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노사관계,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이 에베소서 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제가 현대말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이제 요약을 이제 하면, 에베소에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식으로 풀었으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사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 곧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 이렇게 밝은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봉인이 되고 영원토록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장의 전체적인 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죠?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참, 뭐랄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바울 이런 사람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니잖아, 이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인간적인 학문의 어떤 그런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서 지금 이걸 쓰게 하는 거지, 저처럼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을 때는 편지를 쓸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60평생 이거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이러고 했는데, 실제 까놓고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 제 처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에 비하면 나는 정말, 당신은 정말 믿음이 정말 굳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예, 이번 여행 가서도 누차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이게 왜 그래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육군사관 학교 어디 가면은 그냥 4년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그냥 집어넣잖아. 이 나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아갖고 뭐 한다 하고 4년 동안 그냥 맹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나와야 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예, 그래야 그거 잊지 않고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학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언가 하는 거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에베소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주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출생 직후의 오리들에게 각인작용이 쉽게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각인작용이라는 건 영어로 가서 보니까 임프린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물들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을 시켜갖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을, 그거를 각인 현상, 임프린팅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뭐 여러 동물에게 이제 발생하는데 오리에게서도 아주 쉽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는 알에서 갓 부화됐을 때 대개 처음 보는 대상이 자기 엄마니까. 그러니까 뭐 오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뭐 오리 품은 게 뭐 오리 엄마가 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 엄마, 자기가 처음 보는 대상이 내 엄마일 거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딱 태어났는데 엄마보다 요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 이렇게 개가 있으면 신기하게 이제 오리가 태어나면 개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갓 태어난 오리 새끼는 그 개를 보고는 이 개가 내 어미라고 그렇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개가 내 어미이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개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개를. 내가 개의 딸이든 아들이든 하여튼 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임프린팅 현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개하고 함께 이렇게 현관에서 지내다가 또 차가 집에 들어오면 개들이 어떻게 주인이 왔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가서 타이어도 물고 막 그러면은 오리도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리도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각인 현상이 이제 생겨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오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리는 꽥꽥 짖어대고 물에 가서, 그렇죠? 물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개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오리가 태어났을 때 개가 그 앞에 있으면은 그게 각인이 돼갖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익히며 살아왔어요. 예, 오리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모든 이 태어난 세상이 이게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세상, 마귀에 속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오리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오리처럼. 개처럼 살 때도 있고 오리처럼 살 때도 있고, 이게 각인이 된 게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동일한 이와 같은 그 혼동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살아오던 그 세상, 그렇죠?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옳은 것을 믿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새사람과 옛사람이 둘이 지금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 새사람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면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들고, 그럼 우리 현관 앞에서 개하고 놀고 있다가 개처럼 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서 꽥꽥 소리 지르고, 개가 뛰면 자기도 뛰고, 그렇죠? 타이어 긁으면 타이어 긁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누구냐. 예, 오리처, 오리는 타이어를 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인이 왔다 그래서 막 뛰어 오르고 껑충껑충 뛰고, 그건 개가 하는 거지 오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오리라면 예, 호수에 가서 거기서 날개 퍼덕거리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 일이 실제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난 스케일로, 예,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케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건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이렇게 이런 깊고 높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스케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건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예, 바울이 똑같은 거 어디 딴 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 야,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아담 종족의 이제 일원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저도 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그 분량에까지 다다른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렇게 많은 이 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 할애하는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우리가 누구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신분 혹은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길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하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만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가 직접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예, 그리고 오리인데 개처럼 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장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됐다,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그 삶이 더욱더 정말 기쁜 그런 삶, 복된 삶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기 1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저와 함께 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충실하게 한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